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과 12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한 구절씩 교독할 것입니다. 다 함께 교독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는 농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다음 읽어주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치를 많이 믿으면 아버지와 너희가 내 제자가 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구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구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너희에게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뜻을 주셨다. 저희는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 아침까지 나나임 수련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어디 가서든지 머무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이 성경적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네 가지만 다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이 뭐냐면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죄의 문제가 너무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맞춰서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갈수록 악해져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신앙을 오래 했느냐, 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과 경험을 하는 것 전혀 상관없이 갈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들을 지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나 이건 죄가 아닌 것 같다 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그게 이제 사단이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 두 번째는 뭐하고 연관시켰어요? 하나님의 뜻과 연관.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만이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살아간다? 자기 뜻대로 살아. 그리고 사탄의 뜻대로 세상의 뜻대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이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뜻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사고와 철학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 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중에서 세 번째는 뭐와 연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이 로고스의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선포되어야 되는 캐리그마 음성을 아무리 들어도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해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왜냐하면 레마의 말씀 레마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나에게 하신다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말씀한다 큐티하면서 나에게 말씀한다 성경 공부하면서 나에게 주님이 말씀한다라고 하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도 함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임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뭘 나눴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기를 너무 갈망하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딱 막혀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 아름다운 당신의 세계 그분의 자신을 누군가에게 계시를 할 때 아무에게나 계시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배웠냐 못 배웠냐 부자냐 가난하냐 직분이 있냐 없냐 오래 섬겼냐 안 섬겼냐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고귀한 당신의 이 존재 이 당신을 알아갈 수 있는 당신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고귀한 것을 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아무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쩔 때 계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만 가지고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수련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실현되려면 전에 그 하나님의 임재 시리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무 또 이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인데 부제로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진정한 의미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부제고 주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와 부제를 여러분이 연관시킬 때 똑똑한 사람들은 벌써 딱 추론을 할 겁니다. 귀납법적으로 추론을 딱 해서 결론을 딱 내겠죠. 뭐냐 아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 어떻게 사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실제적인 방법인데 그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진정한 성경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이 두 개가 같이 연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건데 네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로서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그 자격을 주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예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삶의 태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 증거, 기준 또는 규범이 뭐냐? 뭔가 예수님 안에서 산다 할 때는 뭘 근거로 살아야 되는 빅토리아에서 산다고 할 때는 캐나다 그리고 BC주 빅토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 규범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한국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리카처럼 살면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했을 때는 규범이 있어요. 규범이. 기준이 준거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특권. 예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 어떤 분에게 특권을 주시느냐. 이 네 가지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은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와 연관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로서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냐? 자격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 자격일 때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주실까요? 자, 보세요. 1절부터 2절까지에서 그 해답이 있습니다. 1절 보면 뭐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뭐다? 농부. 내 아버지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이제 그래서 참으로 믿어야 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서 골든벨트 나왔던 문제에게 자, 자 그러면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에게 주냐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내 농부가 되고 예수님이 내 포도나무가 되어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4절 5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포도나무하고 가지의 비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이 비유를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 예수님 안에 구하는 것하고 이 크로스를 시켜놨단 말이죠. 그럼 이 자격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 자격을 주어주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직분을 맡는가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와 예수님이 주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직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적인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적으로 아버지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뜻을 가지고 있어요. 뜻. 부모들은 항상 자녀들에게 바람이 있어요.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내 생각 내 뜻대로 산 게 아니라 내가 그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의 의미인 거예요. 아버지가 됐다고 하니까 막 나를 내 인생 다 책임져가지고 막 내가 문제 필요할 때 문제 막 뒤에서 서포트해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아버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는 부모에 대해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님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로드라고 앞으로 의미가 뭡니까? 예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어요. 또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주관했을 때. 그런데 주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자격과 삶의 변화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느냐, 예수님이 진짜 내 주님이 되었느냐, 이거하고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직분을 맡았느냐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일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건 단 하나의 종교 생활에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단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돼. 예수님이 내 주님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나는 가지가 돼서 이렇게 연합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농부랬죠. 자, 이 농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찍이 솔로몬은 잠언 24장 30절부터 34절에서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어느 날 솔로몬이 이렇게 길을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쪽에는 너무나 포도원이 너무나 예뻐요. 그리고 포도나무 주변에는 뭐냐 풀들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어요. 거기 그 포도나무 중심으로는 거름이 있고 너무 깨끗해. 그 다음에 돌담이 잘 쌓여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있어. 참 이 과수, 포도원 이 과수원의 농부는 참 부지런하고 참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근데 이 솔로몬이 조금 더 걸어가 보니까 이상한 광경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분명히 포도밭인데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가시덤불이 포도나무를 완전 에워싸버렸어요. 그 주변에 뭐냐면 완전 풀들이 놓여있고 또 뭐냐면 돌담 있잖아요. 돌담이 다 넘어졌어요. 여러분 가시덤불이 뭡니까?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완전히 이 포도나무가 제 기능을 못하도록 이 세상 온갖 세속적인 걸로 다 덮여져 버리는 상태. 세속적인 걸로 완전히 덮여지는 풀. 풀이 뭐냐면 이 포도나무가 주변의 땅에 딱 거름을 포도나무 줘가지고 포도나무가 그 땅에 수분을 먹어야 되죠.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데 풀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포도나무에게 영양분이 가기 전에 이 잡풀들이, 잡초들이 전부 영양분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돌담이 뭡니까? 왜 돌담을 쌓습니까? 동물들이 와서 혹시 이렇게 돌담을 잘 싸고, 그 다음에 경계 표시도 하고 돌담을 싸서 그 포도원 잘 관리를 해준 거잖아요. 왜냐면 돌담이 무너졌어요. 왜냐면 보호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렇게 보니까는 돌담은 무너졌고, 풀은 무성하고, 가시덤불은 완전히 포도나무를 덮었는데,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찾으려고 아무리 눈을 씹어봐도 포도가 열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냐면, 내가 생각이 깊어놀아.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솔로몬이 아까 이 간단한 생각이 온 거예요. 왜 옆집 포도원은 그렇게 포도가 잘 열렸는데, 근데 이상한 그 포도원은 왜 그렇게 됐지? 생각이 깊었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거죠. 이건 뭐냐? 농부가 게으른 거다. 그래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가난이, 궁핍이 군사처럼 방도처럼 이르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면서 농부의 부지런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이렇게 중요해요. 농부가 담을 잘 쌓아줘서 보호해주고 풀들을 다 뽑아서 영양분이 포도나무에 가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가 가시덤불에 이렇게 쌓여있으면 뭘 못 받아요? 햇빛을 못 받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온갖 세상 걸로 다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이 잠언에 있는 솔로몬이 비유한 이거 연관시켜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내 농부, 하나님이 내 농부시면 제때 거름주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 농부시면 제때 물을 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 농부시면 가시덤불이 올라오라면 가시덤불 딱 전체 잘라가지고 햇빛 들어가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농부시면 잡초를 다 뽑아내지 않겠나 이 말이죠. 제가 지금 최근에 가든을 하면서 이 잡초들을 뽑아내는데 제가 무슨 광경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막 잔디며 막 이상한 풀들이 있는데 제가 한 한평 정도 되는 거기를 한번 풀들을 뽑아내가지고 깨끗한 흙으로 해놨어요. 거기다 이제 좋은 흙을 붓고 물도 줘가지고 거기다 꽃을 심어서 이 한쪽은 있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내가 직접 가꿔주고 돌봐주고 물 주는 데가 어떻게 변하는지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확신하거든요. 제 손길이 닿고 물을 주고 햇빛 잘 들어가도록 해주고 도와주면 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이 아름답게 피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 거라고 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갖고 나가는 농부가 내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아니라 그리고 내 아내가 아니라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내 농부시라면 가시덤불이 덮이겠냐고요? 예? 풀들이 올라오겠냐고요? 예? 저는 확신하건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농부시.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농부가 되신다고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농부 되세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농부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는 가지인데 붙어 있을 나무가 없어요. 자기는 가지. 그런데 붙어 있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왜냐면은 뭐 뭐냐? 저 좀 붙어 있으려고요. 얘 아무나 못 붙어. 내 피로 거룩함에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너와 나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붙고 싶어도 붙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에도 붙어보다가 사람한테도 붙어보다가 오만한 세상에도 붙어보죠. 붙어서 거기서 영향분을 받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세속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죠. 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자격.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농부 되시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신다. 이 사람들에게만 그 자격을 주어진 거예요. 혹시 구원이 확신이 없는 분들은 애타게 기도하시면서 항상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부분은 태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가 됐다라고 해서 가정하고 그러면 우리 행동과 태도, 어티튜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너무 간단 명료하게 나와 있어요. 뭡니까? 3절과 4절에, 4절에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죠. 내 안에 구하라, 나도 너희 안에 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 뭐냐? 태도. 삶의 태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안 하면서 저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저는 주님 안에서 살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때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포도나무에 뭐에 있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린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비유한 이게? 응, 얘는 또 생각한다. 응. 생각한다? 이제 말하나?
나무가 꽃이랑 월등하는 나무잖아요. 응.
낮에는 타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붙어 있으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따뜻하죠. 그렇죠.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천보라지처럼 천녀가 뭐 어떻게 피부하면 뭐 이렇게 자연을 가지고 비해.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겁니까? 바로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과 실제적인 영적 관계를 하지 않아요. 기도하자 해도 기도를 안 해요. 성경도 안 읽어요. 네? 큐티도 안 해요. 그런데 뭐냐면은 그런데 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네? 자, 나는 기도도 안 해요. 성경도 안 봐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큐티도 안 해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싶어요.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중심으로 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싶어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말라요. 마르면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이제 돌아다니죠. 이렇게. 그러면은 딱 보고 주인이 농부가 뭐 하겠어요? 그 주워다가 어디다 떼요? 네? 그냥 뗄감도 사실 뗄감 포도나무 별로 그것도 가치도 없대요. 풀에다 태우면 이렇게 더하게 됐습니까? 가치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 가지가.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가지된 우리로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주님과 그렇게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렸다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제발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찾아가지 마세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 이 험난한 말 쓰지 말아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얼마나 지금 사탄 마귀가 이 세상 난리를 치고 있고 말 쓰지 말아요. 이 영혼들 지옥들도 지금 완전히 이 아주 막 극적인 어떤 그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느껴지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 이럴 때 예수님이 믿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믿음대로 살아요? 누가 나와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큐티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삼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이 말세지 말에 얼마나 사상적으로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건강의 문제로 이 자연재해 문제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지금 13억이 넘어가고 있는 중국의 숫자가 넘어가고 있는 이 모슬렘의 이 거대한 저 조직을 어떻게 우리가 네? 방어하고 네? 이겨낼 수 있겠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는 진정한 태도, 삶의 행동은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규범입니다. 규범. 준법,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규범, 뭘 근거로 살아야 되냐? 뭘 근거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뭘 따라야 된다?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빅토리아 있는 동안에 이 캐나다 BC주의 빅토리아의 법을 따르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다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통 그대로 지키고 있고 세금 떼가도 환만 안 하고 세금 잘 내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아주 제가 보니까 규범을 잘 지켜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 아주 규범적인 분들이에요. 잘 지키고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안에서도 예수님 안에서도 규범이 있어요. 준거와 기준이 있어요. 캐논이 있다 이거죠. 캐논이.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말고 말고 싶은 말고 내 생각은 나는 내 생각은 달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아직이요. 이게 아니라 이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나라에 가든지 나라에 가면 그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 가도 가정 내에서의 규범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도 규범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큰 도가 있다 이 말이죠. 캐는 잣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야기를 했고 10절에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다음에 또 10절에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12절에 내 계명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 규범, 기준, 잣대, 캐논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내 생각을 빨리 바꾸고 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내가 캐나다의 법을 지키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아니 제가 보니까 세상 법은 여러분 우리가 외국 세상 법을 잘 지키죠? 희한하게 딱딱 지켜요. 그리고 세금 때가 또 아무 말 안 하고 딱딱 세금 내요. 매월마다 딱 내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딱딱 떼봐요. 그리고 아주 뭐냐 법을 잘 준수합니다. 여기서 이 나라에 있는데 이 도시에 있는데 교통 자기 마음대로 하고 세금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학생들이 학교 가면은 규범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때 가. 한 1시에 나가. 오고 싶어. 1시 1분에 오고 싶어. 갔다가 1분 있다가 선생님들 가 이런 친구들 가 이러고 오고 싶어. 자 그렇게 살았어요. 규범이 없이 살았어요. 어때? 학교에서 어떻게 될까요? 짱이죠. 네? 자 캐나다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추방이죠. 추방. 그런데 너무나 신비롭고 아이러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분명히 규범 기준, 준거, 잣대, 캐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성경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제가 보니까 성경이 없었으면 이 교회가 목소리 큰 사람이 대장이고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고 잘 되는 사람이 대장이고 또 다음 지어서 그룹 만들어갖고 파워피만 사람들이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성도들이 지킬 수 있는 규범인 성경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기준 준거가 되게 성경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안 받은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캐릭터가 있고 뭐 하더라도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다 선포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었나요? 아, 있구나. 알았어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 기준, 잣대, 준거가 뭐냐? 바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 사람은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맺어요. 정말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데 자기 생각이나 자기 방법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 네? 주님과 영적 관계 잘하지. 그 자기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직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임재를 안 하면 누구한테 임재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감사해요. 나도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를 해주실 거기 때문에 그러다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고 그나마 주님 뜻대로 조금 전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실까요? 첫 번째인데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에 있어요. 8절에 뭐냐면 이렇게 되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첫 번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는 첫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너무 감동적이죠. 이 말씀. 이사야 43장 7절이나 21절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어요? 얼마 우리가 돈이 있다면 얼마나 있고 배웠다면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갑자기 여기 하버드 출신들 석학들이 갑자기 딱 몰려오면 여러분 어쩌려니까? 빌게이츠가 세계 재벌들 아니 엄청난 돈 많은 사람들 데리고 여기 와가지고 내가 교회 성도 좀 우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오면 여러분 어쩌실라고? 예? 뭐라고? 오,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여러분 그러잖아 너무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와가지고 한번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기가 죽을 것 같아요. 뭔가 모르시구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 바로 이렇게 위에 세 가지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두 번째 특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데 4절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5절에서도 뭐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8절에서도 말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두 번째 특권이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진정한 의미에서 특권 두 번째가 뭐냐면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열매는 우리가 다양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죠. 열매. 인격적으로는 누구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전에는 내가 몇 사람 친한 사람 외에는 전혀 릴레이션십 관계를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관계의 원, 이 릴레이션십 사이클을 굉장히 넓게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사람은 이 부부간에 그렇게 친밀하고 정말 깊은 애정의 관계가 아니었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내가 변하니까 아내가 당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남편들 아내 보면서 와 당신에게 이런 모습이 그러면서 더 부부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지 않겠어요? 날이 갈수록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특권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특권이 뭐냐면은 주님 안에 있으면 두 번째 특권이 뭐냐면은 열매를 조금 맺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물질적인 열매, 인격적인 열매, 관계의 열매, 부부의 열매, 다양한 삶의 건강의 다양한 삶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됐다라고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삶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특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다고 한다는 데 의미 특권의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있어요. 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 기쁘게 그 사람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 자, 내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네? 내 인생이 막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주님이 나를 보면서 영광을 받는 너무 그래요? 그리고 또 내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막 맺어가요. 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삶에 많은 열매들이 맺어가요. 그럴 때 성질나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니. 아 성질나네. 이렇게 내가 잘 살게 되다니. 아 성질나. 이런 사람 없습니까? 네? 아니 갑자기 나한테
하나님 왜 나한테 갑자기 돈을 10억을 주는 거야? 괴로워. 왜 주시는 거야? 왜 나한테 건강하게 해주냐고. 나 60살에 죽을라 했는데 왜 나와요? 120살까지 살게 하시는 거지? 아, 나는 그냥 세 사람만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왜 막 나 아니면 죽겠다고 한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가지? 아, 나 이런 정치계로 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 나 공부, 나, 그냥 B 이상이면, 그래도 내 머리에서 B 이상이면, 만족하지 않는데, 아니, 왜 갑자기 모든 과목에 A뿐이 맞는 거야? 네? 나는 그냥 이 몸매를 가지고 고민하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몸매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저기 44 사이즈도 맞게 되고, 55 사이즈도가 좀 크게 되는, 이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실까? 아, 왔습니다. 이러겠습니다. 네? 피부를 보면서, 왜 이렇게 막 위에 피부가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배고 같은 자기 피부를 보면서 너무 이쁘게 보니까 내 피부 너무 예뻐 성진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그 사람 인생이 영광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삶의 열매를 맺으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는 그 사람에게 뭘 주냐면 뭘 준다고요? 기쁨을 줘요. 기쁨. 삶이 만족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특권. 자,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미. 첫 번째, 자격. 두 번째, 태도. 세 번째, 주권. 네 번째, 특권을 우리가 한번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데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냐면 요한복음 15장 안에 있는 영적인 비결을 보면 바로 이러한 네 가지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아서 막 감격하고 주님과 막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이게 좀 되게 버거웠는데 제가 한번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승리를 했어요. 이런 막 고백해요. 아내에게 남편이 내가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힘겨웠고 어려웠는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줬다. 그래서 이 승리를 당신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막 간증을 하면 아내들이 말씀드려 우리 남편이 드디어 좋게 변해버리는구만 나쁘게 변해야 돼 이런 아내가 어떻게 반대로 아내들이 남편들이 기대하는 아내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갔더니 내가 변화가 되면서 그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럽게 변해요. 그럼 남편들 입장에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면 안 되는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더 빠져버리면 안 되는데 어쩌지? 성질하는 남편들 있겠어요? 여러분 성질하는 저는 제발 그런 사람 좀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남편들 그런 사람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찬양이 들은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여러분 부모님들을 보면서 와! 정말 내가 꿈꾸던 로망 내가 또 꿈꾸던 우리 부모님 상 막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고맙고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게 변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나도 변해야 되는가 이렇게 성질난 사람 있겠어요? 찬이 엄마 아빠가 멋있게 변했다 성질난 것 같아요? 기쁠 거예요 기쁘대요 찬이 기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생의 삶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어느 날 언젠가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생애에서 지금 순간순간 이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런 삶을 살아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